우리가 최근에 받을 하나님 말씀 짧은 두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과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을 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 당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잘 되시겠습니다. 저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주의 신의 은혜와 긍휼들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묵상하는 제 8계명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고 가정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8계명에 이어서 재산을 보호하는 관련된 계명입니다. 이 8계명에 대해서 허셜 포드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0계명 중 9가지는 인간의 생각, 마음, 의지 등을 다루고 있지만 8계명만 재산에 관한 유일한 계명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물질보다 영적인 것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유보다 소유에 대해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에 주된 관심을 갖는다는 그런 깊은 의미의 말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도둑질, 이것은 범죄죠. 살인, 간음 등과 함께 현 시대의 3대 범죄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살인과 간음과 또 도적질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뿐 아니라 일반적 많은 사람들이 나는 여기서 참 깨끗하다, 나는 도적질한 적 없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자세히 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 사회에서 만연한 도둑질과 또 이것에 대한 무감각함에 살고 있는 거지 여전히 우리는 이 8계명 앞에서 또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일례로 미국의 한 호텔이 첫 해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없어진 숟가락이 3만 8천 개, 타월이 1만 8천 개, 심지어 커피밭도 쓰다 들고 간대요. 355개. 그리고 호텔에 비치된 성경들 있죠. 그 성경 한 100여 권이 한 해에 없어졌답니다. 또 이 대한항공 타고 오신 분들이 이 담요를 덮다가 딱 좋다. 화토방석도 줄 거면 딱 좋다. 그래서 웬만한 집 가면은 대한항공 이 담요도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냥 웃어 넘길 것인가 아니면 가져오면 안 되는 것을 남의 재산을 부당하게 취한 것으로 이 도둑인가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도둑질 한다는 역사는 인간의 역사만큼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 시조가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금단의 열매를 원래 도둑질함으로 인간 역사의 원추에 해당하는 원죄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또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제일 먼저 범죄한 범죄 역시도 뭐죠? 아간의 범죄였습니다. 아간이 보면 도둑질했어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참담한 패배를 겪은 원인이 바로 아간의 도둑질이었던 겁니다. 또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유다 역시도 유다는 돈꾀를 맞고 그것을 도둑질하는 습성을 버리지 못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김을 통해서 그 후에 스스로 뉘우쳐 목매어 자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또 초대교회 역시도 아름답던 교회 부흥의 역사에 한 가지 오점을 남긴 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죠? 그것이 하나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바치기로 약속한 하나님 것에 대한 도적질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사회, 어느 국가고 도둑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저 어릴 때도 조금 낮은 담장이나 담장 보면은 다 뭐가 있어요? 철조망 아니면 깨진 유리병 꽂아놓고 거기 들어오지 말라고, 그죠? 근데 오늘날은 소유를 보호하는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오늘날은 정보를 보호하죠.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개인정보를 빼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내 소유도 다 달아나고 내 신상이 모두 털린가 동시에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요즘은 남의 정보를 도둑질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민등록 하나 없어지면 그 앞에 대출받고 그 앞에 폰 열고 뭐 온갖 다 하잖아요. 그래서 남의 집 담을 넘어가야만이 도둑이라 생각했지만 요즘은 세계 유수 기업들이 경쟁업체의 기술과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도둑이 아니라 산업 스파이로서 또 그 일들을 합니다. 오늘 보면은 남의 집을 넘는가 또 은행을 강탈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이 계명을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13절로 15절 말씀 보면은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대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고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가 길이 살리라. 뭐 하는 거예요? 추와 대 이것은 일정해야 되죠. 누구한테는 또 장사할 때는 팔 때는 살 때는 추가 바뀌면은 그죠? 그만큼 이익금이 바뀌는 거죠. 대도 마찬가지죠. 크고 작은 것에 따라서 이익금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그게 말해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신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 미워하셔도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모든 상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꼭 기억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업이나 장사하는들이 품질과 중량과 재료 가격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뒤집어서 팔고 하면 속에서 이건 역시도 자기 이익을 취하는 도적이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절도의 또 다른 형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빚을 지고서 빚을 갚지 않는 거 이거 역시도 뭐라는 얘기죠? 재물에 대한 절도의 또 다른 형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느 단골 식료품 가게 주인이 신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가까이 사는 성도가 오랫동안 배상값을 갚지 않을 때 애매하게 기독교와 우리 주님이 욕을 먹게 되고 또 나아가서 전도와의 문이 막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웰시 지방에서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고 부흥의 절정에 달했을 때 어떤 상인이 처음 생각하기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이 부흥 집회도 뭐건 모였다 흩어지겠지. 그리고 냉소적이었는데 그리고 며칠 지나니까 고객들이 막 몰려와서 늦게 줘서 미안해. 지금 갚아서 미안해. 그래서 묵은 외상값들을 모두 청산하는 걸 보고도 야, 이 부흥에는 뭔가 있다. 그래 생각하고 그 부흥에 참석하게 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도 이런 예가 비슷하죠. 삭개오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네 것을 내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몇 배로? 네 배로 갚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갚지 않은 또 어지로 뺏은 이런 것들을 배상하는 그런 모습의 삭개오를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그 후에 삭개오의 변화된 삶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을 것이다 우리는 확신하는 겁니다. 또 다른 형태의 도둑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명예를 훔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유용 재산뿐 아니라 무용 재산도 또 건드리지 않아야 되는데 무형의 재산 중에 하나가 바로 명예와 인격. 이것보다 귀중한 재산도 없죠. 진실치 못한 사람, 수다 사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명예나 인격을 함부로 회상하는 것. 잃어버린 재물은 돌려받을 수 있지만 실추된 명예는 좀처럼 찾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험담하고 모욕주고 아닌 것을 긴 것처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그런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도둑들. 또 순결의 절도도 있죠. 이 비열하고 불안당하는 순진한 소녀들을 꾀내서 정조를 뺏어가는 것. 이거 역시도 도적이죠. 인생을 망치고 또 거기에 트라우마 때문에 일생 동안 그늘 진 인생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행복과 평화를 도적질하고 철저히 파괴시키고 무서운 이런 죄 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신앙의 절도도 있죠. 무신론의 아들이 신앙하고 있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는 아버지 왜 그런 거 쓸데없이 믿습니까? 아버지의 신앙을 뺏어요. 어머니의 신앙을 뺏어요. 또 아내가 남편의 신앙을 빼세요. 교회 못 가게 해요. 또 남편이 자식의 신앙을 빼앗아요. 이것은 역시도 가장 잔인한 신앙의 절도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목발을 기대서 경건히 서 있는데 그 목발을 차내버리고 뺏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넘어지고 좌절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자, 8계명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도둑질하는 것은 사유재산을 전제한 명령이에요. 사유재산. 도둑질은 내 것이 아닌 것을 부당하게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이 바로 도둑질입니다. 그래서 8계명은 1차적으로 남의 소유, 그 재산권을 내 것만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이 점에서 성경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고 있어요. 분명히 사유권에 대해서 성경이 인정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고려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인정하고 있는 사유재산권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만유의 누구예요? 주제고 주인이십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모두가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다 모두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인정하는 사유권에 대한 사유재산권이란 말을 바꾸면 관리권, 권리권이라는 얘기예요. 권리권. 그것을 또 관리하는 관리권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절대적 소유주가 아니고 우리는 단지 누구예요? 청지기로서 내한테 유임되고 나한테 맡겨진 것을 뭐하는 거예요? 등록된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인이건 그리스인이 아니건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가 유임해 줬을 때 그것은 다 뭐 하는 거예요? 관리하는 청지기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재산뿐만이 아니죠. 우리 몸과 우리 지체와 또 우리의 자녀들도 다 마찬가지죠.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내 가정에게 그런 기쁨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도록 부모된 내게 유임해 준 거죠. 자, 이렇게 재물에 취하는 또 다른 형태의 이런 것들을 봤지만 또 다른 형태의 도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 것을 도적하는 죄입니다. 이것도 도적이에요. 청지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하게 되는 도적질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것에 대한 것보다 먼저 누구 것에 도적질이에요? 하나님 것에 대한 도적이라는 얘기예요.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걸어채고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에 사용되어야 할 것들을 안중에 없고 전적으로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이나 하나님의 물질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모든 날들이 주님의 날이에요. 특별히 그 중에 손꼽아서 하루인 주일은 누구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뭘 도적질하는 거예요? 주의 날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어느 주일날 어떤 사람이 펜실바니아에 있는 석탄 탐광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들에 많은 노새가 있는 것을 보고 그 노새들이 무엇에 소용되는지 지나가는 한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이 소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노새들은 일주일 동안 광산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데 주일날 들판에 하루 정도 이렇게 방목에서 빛을 보고 빛을 쬐하고 눈을 밝게 보지 않으면은 계속적으로 광산에 들어가서 일만 하게 되면 눈이 멀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는 방목에서 자유롭게 빛도 보고 그렇게 내둬야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을 평상처럼 다루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빛 대신 주님을 구하지 않고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눈은 영적인 눈의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물질이 또한 주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열의 하나, 이거 누구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직접적으로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것을 도적질했다. 말라기 3장 8절에 지적하고 계세요. 백성들이 언제 우리가 하나님 것을 도적했습니까? 라고 묻자 말라기 선지자는 십일조와 헌물에 대해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하는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봉헌물이라 말합니다. 또 3장 10절에 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십일조를 창구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소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물질만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가진 물질적 부는 먼저 누구한테 온 거예요? 하나님께부터 우리에게 온 은혜의 표지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책임의 표지예요. 또 책임. 하나님께 맡겨놓으신 재물을 내가 어떻게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사용하는가 하는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 책임은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아요? 달란트 비유와 같죠. 누구에게는 다섯, 누구에게는 둘, 누구에게는 하나 맡겼지만 그 맡긴 것 다섯은 다섯 맡겼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을 남겼나이다. 둘은 둘 남겼나이다. 그래서 하나님도 보이잖아요. 결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는 어떻게 하죠? 당신이 두려워서 나는 땅에 묻고 당신 본전 여기 있습니다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의도를 알지 못해 주인의 의도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주인의 의도를. 그래서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되죠. 책임의 표시입니다. 어떻게 주인 대신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사용하는가는 그 책임이 주어지고 책임이 또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령 십일조하고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것. 그래서 하나님과 구별하고 남은 건 다 내 것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거예요. 그렇지만 이 하나가 모두의 대표성을 갖고서 주님께로 왔습니다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십일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퍼센트 계산해서 몇전 계산해서 그럼 쌀 농사 진 사람, 콩 농사 진 사람, 콩 하나하나 다 세서 소수점까지 해서 그렇게 11조 합니까? 안 하죠. 어떻게 하면 헌금을 덜 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께 받은 이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더 우리의 마음에 합당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11조 하면 손 떨리고 생활이 빵꾸날 것 같죠? 안 해봐서 그래요. 그죠? 해본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또 공급하고 또 막아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채우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내가 부어주나 안 부어주나 시험하여 보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구절은 이 구절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일조를 습관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 또한 십일조를 가르쳐 보십시오. 물질의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부흥 내 삶 속에서 그런 부흥이 인생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오늘 20장 15절 십계명의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나 도둑질하는 사람이 도둑질을 중단했다고 해서 이 말씀이 온전히 순종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도둑질하지 말라의 명령은 하지 말라 그걸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명령까지 우리에게 포함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기에 하지 말라는 부정적 요소가 명령으로 그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명령에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에서는 사도바울이 도둑질하는 사람한테 뭐하라 이제는 구제할 수 있도록 하라 일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28절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예. 그리스에 된 이방 출신의 에베소 사람들에게 바울사도는 권면합니다. 이전에는 아무 꺼리낌 없이 그렇게 도둑질하는 일이 있었을지라도 이제는 그리스인이 되었으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이건 소극적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제 구제할 수 있기 위해서 오히려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일해서 그것 갖고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선한 일하고 구제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하란 말이 참 흥미로운 것은 이전에 나 자신을 위해서 도둑질했다면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라는 삶의 목적을 바꿔놓는 겁니다. 그래서 일의 의미가 변했어요. 어떻게 해서 바뀌었느냐? 이유가 뭐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선데이스쿨에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었느냐? 소망의 근거가 뭐냐? 거듭났기 때문이다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이 일의 의미가 바뀐 건 역시도 이유는 하나님을 알게 됐기 때문에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직업적인 일은 바로 소명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는 이 일을 통해서 또 이 일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소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소명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고 그 성품이 이렇게 베푸는 사랑의 행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노동하면서 살아가야 할 목적을 우리한테 부과시켜줍니다. 이와 관련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사도바울은 한 가지 더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2절에 이는 외인에 대해서 단정히 행하고 또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외인이 누굴까요? 이방인입니까? 이 외인을 말하는 것은 비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은 그 비그리스도인들. 그들 앞에서 단정히 행해라 이 말은 현대인의 성경에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해놨는데 이 외인들인 비그리스도인들인 불신자들에게 존경을 받으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NIV와 같은 뜻으로 의역한 것이 합당한 번역으로 잘 쉽게 이해됩니다. 실상 많은 경우에 반대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교인들 같은 교인들끼리는 서로 잘 해줌을 통해서 인정과 존경을 받으려 하는데 외인들로 하여금 즉 비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은 존경받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누구한테도 외인들에조차도 비그리스도인 불신자들에게도 존경받는 일들을 하게끔 하라 말합니다. 이것은 노동의 윤리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사명, 소명적으로도 받은 이 노동의 일이 결과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뿐 아니라 다인에게도 유익을 주는 그래서 궁핍한 자들 구제하고 돕는 그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적 부흥을 체험하고 회개한 사람들에는 이런 변화의 양상들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도둑질하는 그런 유혹들을 떨쳐버릴 수 있을까? 우리 인생에서 이 도둑의 유혹을 극복하려면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의식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 8계명에서 도둑질한 이런 단어 속에서 나가부 히브리 단어로 가나부라고 이 읽혀지는데 정상적이 아닌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일체 행위가 다 도둑질, 이 가나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부당한 뇌물 공유를 위해서 챙기는 행위나 높은 이자로 부를 취득하는 행위나 빌리고 갚지 않는 행위나 허락받지 않고 물건을 갖고 오는 행위나 고용주가 피고용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나 피고용인이 회사의 자원을 남용하는 행위나 부당한 속임수 거래든 일체에 바르지 못한 이익 추구를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죠? 이게 다 가나부, 다 도적질 아닙니다. 사기도 마찬가지죠. 사기도. 자, 미국에서 거액 복권을 당첨자들이 당첨 이후에 인생을 추적하여 연구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별걸 다 연구하죠. 결론은 그것으로 행복해진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도. 그래서 한때 미국에서 이런 유머까지 일어났습니다. 어떤 부인이 300만 불의 복권이 당첨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고민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그 남편이 심장병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남편한테 여보 우리 벼락부자 됐어. 300만 불이 들어왔어. 하다 심장병을 죽을까봐 정신과 의사 상담을 한 거예요. 남편이 쇼크받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남편의 충격까지 안도록 지혜롭고 이렇게 잘 통보해 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의사가 남편과 아주 조심스럽게 상담하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니 당신에게 100만 불의 복권이 당첨됐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웃으면서 아유 그런 행운이 나한테까지 오겠습니까? 그래도 그런 행운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세계 여행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것도 아내랑 같이 고생 안 하는 아내랑 같이 세계 여행도 하고 또 아내한테도 좋은 자동차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수위를 높입니다. 100만 불이 아니라 200만 불도 아니고 300만 불이라고 가정합시다. 300만 불이 당첨됐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저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내가 당신한테 절반 줄게. 그랬더니 이 정신과 의사가 그 소리 듣고 쇼크로 죽었어. 놀래서 심장마비를 줬어요. 우스갯 소리입니다만, 예. 유행을 바라지 말고 뭐라는 얘기예요? 일하라는 얘기예요. 땀 흘려 일하에 정당한 대가를 일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다 일하지 않고 그렇게 받아내는 모든 것이 다 못한 얘기죠. 도둑이란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4장 28절에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28편 1, 2절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행복의 인생의 정체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첫째죠.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 다음에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주신 거예요. 복을 주실 때 그것이 형통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불로소득이 아니라. 종교계획, 칼빈과 마틴 루터가 종교계획의 중요한 기여 하나가 뭐냐면 그가 직업의 귀천사상을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개혁자 루터는 자기 책상 앞에서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붙여놓고 그는 성경 번역하면서 틈틈이 땀을 흘려서 노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류사에 노동 철학을 바꾸고 불의의 명언을 남겼는데 노동은 신선한 것이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유형의 불로소득이나 투기를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 손에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복을 주심으로 복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땐 투기는 성공할수록 노동의 의욕을 상실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쫄르는 겁니다. 돈 잃어도 다음에는 꼭 딸 것 같은 생각에 계속... 이 노동의 의욕이 있습니까? 한 방이면 끝나는데. 그래서 일의 즐거움을 알고 노동의 신선함을 아는 사람들은 도둑질의 유혹을 받을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즐겁게 일하고 하나님의 내 손에 수고한 대로 주시는 은혜와 분복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이 계명을 잘 지키려면 나눔의 삶을 실천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삶? 나눔의 삶. 그래서 세상에는 딱 두 종류예요. 주는 자와 받는 자. 이 두 가지 유형의 인생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내 것이 많고 내 것이 여유가 있으면은 오늘날 미국 사회에서 많이 보잖아요. 도네이션하고 또 기부하고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주로 받는 자의 삶을 살았죠. 그러나 우리는 성숙해가면서 조금씩 나누는 것, 주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배워갑니다. 에드멘튼 클라운이라는 사람은 도둑질의 반대는 주는 것, 또 관대하게 베푸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도둑질이 남의 것을 부당하게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이라면 주는 것, 베푸는 행운은 내 것을 남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심을 기억할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0절에서 38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중에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물론 이것은 구약성경 모세의 율법에도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15장 10절에도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냐. 이런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 내게 복 주시라.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일이 하나님께 복 주셔서 소득을 얻게 하겠다 얘기죠. 그래서 이 관대함, 아낌없이 주고 베풀고 놔두는 관대함이란 말은 영어로 generosity란 말은 신약성경에 언급하는 헌금에 의미하는 연부와 이 단어가 같아요. 그래서 헌금이 인색함이나 계산적으로 드려진 것은 뭐 하는 것이 아니요? 관대함으로 내 손에 드려진 것이 아니죠. 그것은 헌금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헌금은 본질적으로 관대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대함은 헌금의 영역에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대함은 돈을 비신성화하는 가장 분명한 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돈을 아끼고 아등바등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돈이 신성성, 돈이 우상됨을 고백하는 그 표현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관대함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아, 나 관대해 보여야겠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내가 뭐라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표지라고요. 이 표지 있잖아요. 겉, 박, 표지. 성경 써있으면 그 표지에 뭘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보여준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표지 자체가 뭐냐? 관대함이라는 얘기죠. 이게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런 점에서 4세기의 명설교였던 콘스탄티노플 주교였던 이 요한 크리스톰이 자신의 소유를 나누지 않는 것은 도둑질이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관대한 방식으로 자기의 소유를 주님의 말씀대로 어디에 쌓여? 하늘 창고에 쌓아놓게 된 것입니다. 이런 관대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지 않다. 내가 쌓아놓고 싶어하고 내가 그렇게 끌어안고 놓지 않는 그런 수전도 같은 그러한 마음의 소유가 있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경험한 최대의 사건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 이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었으니 우리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복을 다 누렸죠. 그죠? 이게 소중한 독생자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경험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그 은혜의 깨달음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요한 1서 3장 16절 뭔지 알아요? 17절 뭔지 알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멀리 있어요. 그래서 로널드 사이드라는 신학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체험한 모든 성도들이 요한 1서 3장 16절 순종하고 있지 않는 한 그의 믿음의 삶은 온전치 않다. 그래서 3장 16절 17절에 도대체 뭐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들의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다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하라는 얘기예요? 나누라는 얘기예요. 내가 나눔을 통해서 죽어가는 형제를 살린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8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 이 명령에 대한 진정한 순종은 도둑질 안 하겠습니다. 결심에 그치는 것으로 부족하고 중단했던 도둑질은 언제든지 다시 재개될 수 있어요. 오히려 도둑질했던 이 선으로 수고해서 일하고 땀의 결실로 이웃과 적은 것이라도 나누기 시작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빼앗는 자도 훔치는 자도 아닌 나누는 자로 축복하는 자로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당시 평양 대부흥운동을 목격하고 증언한 스왈슨 선교사가 기록을 남겼는데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교회에서 부흥을 체험한 성도들은 단순히 통회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다음날 사람들이 거리에서 마을에서 교회에서 죄를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도둑맞은 물건들이 되돌아왔고 잃어버린 지갑이 되돌아왔고 오랫동안 갚지 않았던 빚도 청산되었고 부정한 방법들도 새롭게 시정되었다. 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때 일어났던 결과입니다. 또 1904년 웨일즈, 영국의 웨일즈 부흥 이후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 감옥은 텅텅 비었고 도둑이 사라지고 술집과 문은 닫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1922년 북아일랜드 벨파스트 지역에서 부흥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어떤 일이 있었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선착장의 노동자들이 내놓은 흠친 연장을 가지고 오는 바람에 창고 하나를 지어야 했다. 그런 행위의 변화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만 번 기도해서 응답받은 누구? 조지 밀러. 과거에 뭐 했던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의 연대기를 좀 보니까 그는 10살이 못되어 부친에게 맡겨진 그 금고를 여러 번 도적질했고 종종 나쁜 대중수술을 읽거나 노름 폭행들을 일삼아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14살 때는 모친이 별세했는데 그 전날 밤에도 술집에 가서 카드 놀이를 했고 장례식도 노름 때문에 불참했대요. 16살 때는 그간 많은 돈을 탕진하고 절도범으로 그러니까 아주 이 습관적인 죄죠. 절도범으로 24일간 감옥에 수감되게 됐답니다. 완전 좀두둑이었어요. 동네가 다 아는 좀두둑. 그런데 이런 좀두둑이 뭘로 변한 거예요?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은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거 하나까지 빵 주세요. 빵 줘야 됩니다. 우유 주세요. 우유 줘야 됩니다. 하는 그런 그 빵과 우유를 구하고 사소한 가지 구함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 수천 명의 고아를 먹여 살리는 기도의 사람으로서 표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뭐 하니까 심령의 부흥을 경험하니까. 그래서 이 떼제 공동체에서는 성찬을 나눌 때마다 이런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 또 덕질하지 말라 이 계명을 잘 지킬 수 있고 또 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는 이유가 뭐다? 나눔의 삶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계명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느냐? 그런 유혹을 떨쳐버리려면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제 그럼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나친 욕심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욕심. 야고보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상정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런 속담이 있죠. 바다는 메워도 사람의 욕심은 못 메운다. 채울 수 없는 것이 뭐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얘기예요. 욕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서너 가지 죄를 범했는데 저축지 못한 터진 엉퉁이요. 그죠? 터진 엉퉁이. 뭐가요? 만족함이 없다는 얘기죠. 톨스토이의 글 중에서 사람에게 과연 몇 평의 땅이 필요할까라는 주제의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신의 땅을 내놓고 당신이 하루 길을 걸어서 저녁 해질 때까지 출발해서 도착하는 만큼 내가 땅을 거저주겠습니다 했을 때 이 주인공은 좀 더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달리고 달려서 해질 때에 돌아왔지만 그는 너무 지쳐서 피를 쏟고 그 자리에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가 정작 들어갈 땅은 몇 평이에요? 단 한 평이죠. 자기가 묻힐 땅 한 평. 뭘 말해주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것에 과도한 욕심, 그걸 버리라는 얘기죠. 두 번째, 자족의 정신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호합니다. 빌립보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 주심을 통해서 비천할 때든지 궁핍할 때든지 내가 그 은혜로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손에 도깨비 방망이가 주어져서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다 할 수 있다. 그것이 아니라 뭐라는 얘기요? 자족의 정신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디모데전 6장 7절에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저 여러분이 자족함을 더 배우시는 애가 있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좀 더 적극적으로 부지런히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신선, 노동은 신선한 것이다 말했죠. 대사는 3장 16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그러니까 대사는 옷에 그 병폐가 뭐였냐? 주님이 곧 오실 거라는 그런 잘못된 이야기를 해서 그들이 일을 했어야 했어요. 일도 안 하고 여기저기 끼우거리면서 일하는 것조차도 쓸데없는 것이야. 이제 주님 올 때 됐으니까 다 준비하고 준비해. 이런 식으로 오히려 규모 없는 삶을 살고 남에게 해를 끼친 그런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누구든 일하기 싫으면 뭐하든 먹잖아. 먹지도 말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또 잠언 6장은 이렇게 말하죠.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일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 말합니다. 땀 흘리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그리고 돈을 벌려는 생각을 단호하게 버려버리고 게으름은 마귀가 그 일을 꾸미는 공작시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게으름의 온갖 죄악이 온실과 같은 겁니다. 게으르다 보니까 한 방이면 되는데 게으르다 보니까 이 복권만 터지면 되는데 한 번만 잘 땡기면 되는데 그런 불로소득을 내리고 일확천금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돈은 결코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돈은 다만 우리의 종으로 부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삶이 주된 목적을 돈 버는 데만 국급한다면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다. 그렇죠?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지만 그 두뇌, 지식은 내 머리에 넣을 수 없다.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에피타이저, 식욕 자체는 살 수 없잖아요. 돈으로 유흥은 살 수 있지만 내 마음의 행복감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십자가는 살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당은 돈으로 잘 지을 수 있어도 할 나라를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반드시 이러한 의미와 개념들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삶과 모든 탐심들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속에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울사도는 골로새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데서 나는 참 자유롭다. 난 저만큼만큼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생각한다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사소한 거 보이는 하나까지도 또 알게 모르게 또 합당한 그런 도둑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도둑들한테 이렇게 단언합니다. 고린도 6장 10절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속여 뺏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런 이런 조건 속에서 우리는 팔계명 앞에서 또 무릎 꿇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여 나는 이에게 난 참 자신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둑질에 대한 모든 형벌을 또한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힘입어서 주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지만 복음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던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이고 은혜인지 다시 한번 깨닫길 바랍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작은 예수처럼 그렇게 살아가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도적질 무서운 죄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또한 회개함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죄입니다. 십자가상에서 회개한 강도처럼 또 세리장 삭개오처럼 주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우리 주머니도 회개하면 그것이 용납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웃의 유형인 재산인 돈이나 물건 또한 무형적인 재산인 이웃의 명이나 순결 도둑질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날과 또 주일 또 하나님의 물질인 십일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직한 영의 소유가 되어서 팔계명을 잘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2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 주십니다. 정직한 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을 것이라 말합니다. 이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